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성경책으로요, 9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97절 말씀입니다. 9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요 사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에 쥐고,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까지 대부분의 시간 거기서 눈을 떼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내가 종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119편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지만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말씀에 감격하게 해주고 더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서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이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얻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지만은 그것은 작은 의미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살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작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큰 의미의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그리고 실패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모세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영광의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패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죠.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세가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그 율법의 증거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그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의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이들 백성들 스스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기서 이 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모든 미래와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들을 버리실 것인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올라와라. 다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바로 그 폐역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범죄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도리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율법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맺어주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받은 율법,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나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인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의지나 노력이나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억지로 그가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버릴 정도로 소원하시고 기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목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음에 넘겨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라면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있으면 아주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예, 행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을 버리겠습니까? 행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가 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이 없으면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줬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영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한 몸과 같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그 대화 속에 말과 시선과 표정과 열망과 기도와 소원과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본 압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아내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내 남편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빠가 뭘 좋아하는 사람 같으니? 목사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물어보십시오. 대본에 고민 없이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기근이 와서 남쪽에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주 힘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고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누구라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는 내 누이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아내 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내를 빼앗길지언정 목숨만을 지키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한 것이죠. 그런데 들통이 나죠? 어떻게 들통이 나나요? 창세기 26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아멘하기가 좀 이상한 그런 본문이지만 아비멜렉이 참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어요. 왜 남의 집 창문을 엿보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아주 대단한 사랑꾼이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그를 알 정도로 그의 아내를 깨웠는 그것을 보고서 아, 누이가 아니구나, 아내이구나 라는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폈던 이 성경책,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죠? 그 가방 속에 탁 성경책을 모셔두고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뭐 한두 주야 바빠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을 몇 년 보냈다고요? 40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한 번도 그 가방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야 어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성경을 펴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복음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도 없고 소원도 없는데 억지로 성경을 펴서,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법도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아시죠? 그가 결혼에 다섯 번 실패하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출신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여, 내가 실패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났지만 예수를 간절히 의지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 은혜가 그 여인 마음속에 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 구속의 감격이 마음에 밀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잘 전하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기도하나요? 이건 저만 그렇게 기도해야 할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보세요. 내가 잘 지켰습니다. 내가 잘 살았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요 176절까지는 아주 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찬양하는 동시에 아주 여러 본문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그 가난함과 가련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고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게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판판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용기를 얻었는데,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거센 그런 도전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이 마음의 그릇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요즘에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에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말미에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신 은혜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목도하든지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와도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주님 앞에서 항상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든 우리의 삶이든 항상 영적인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이 길을 굳건하게 주시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6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도 사업할 때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 몸도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죠. 자녀들도 형통하고 다 잘 풀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를 건널 수 없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 전혀 다른 처소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는 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잘 살려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피곤할 때도 있지요, 아플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요, 요즘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 부고의 소식, 소천의 소식들을 제가 듣습니다. 우리 반드시 우리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후회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턱을 바라보면서 내게 힘을 주셨을 때,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율례에 주의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나의 모든 지혜까지 다 쏟아부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여러 가지 단어로 그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약속, 율례, 교훈, 증거, 법도, 명령, 판단, 아주 많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 워드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하나의 고유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을 교차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그것도 의미가 맞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나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시게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그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이런 자격이 없는, 죄가 많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시기까지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배울 때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 은혜를 안다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초라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한순간에 내가 이제까지 다 모았던 재산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인생이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 어떤 권세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험한 세상 능력 있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결국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로운 판단에, 놀라운 은혜에, 이 복음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이 소원과 이 결단과 다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결단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길로 걷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길로 가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 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전투를 벌일 때,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가의 전투를 벌일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하려고 할 그 순간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그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요, 그 엘리야의 그 외침에 이 많은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콕 다물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떤 고백도 결단도 찬양도 회개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는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부터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그 도랑까지 물을 다 핥아버리는 큰 불이 임하여 졌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선포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구원에 대하여 다 끝난 문제로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이 없습니까? 신앙의 방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여 그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모든 생명과 구원과 이 말씀의 성취와 영광이 내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아버지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침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로 힘있게 담대하게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